수베드의 만포통신. 안녕하세요. 수베드 야가라즈입니다. 얼마 전 양산의 이주민 60여 명이 서창동 주민센터 일대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거리 청소였습니다. 한글 수업을 마친 이주 노동자들은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는 서창동 원룸촌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리 청소에 나서게 된 것은 원룸촌 일부 이주 노동자들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는 민원성 제보로 외국인은 곧 불법 투기자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이주민이 아닌 원주민이 투기 사례가 대다수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런데 아랑곳 않고 이주민들은 마을을 청소했습니다. 운영 중에 퍼진 외국인 멸시와 불신 분명 바꿔놓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네, 분명 바꿀 것이라 믿으면서 9월 23일 만포통신 문을 엽니다. 한국말을 모르는 이주민 부모도 외국말을 모르는 한국 아이도 함께 읽을 수 있는 다문화 그림책을 펴낸 이를 만나보고요. 법률 상담과 우즈베키스탄 통신원 연결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수베디가 부른다. 한국의 새로운 삶의 달을 닦는 결혼 이주민.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조금씩 적응하며 지내지만 아이를 놓고 키우며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이들과의 소통입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엄마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기도, 새로 배워가는 한국말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결혼 이주민 가족을 위한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다문화 그림책인데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의 옛 이야기책 시리즈입니다. 한글에 각 나라의 말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다문화 그림책 시리즈를 기획하고 펴낸 한글의 신문사 신정숙 기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정숙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정숙 작가님이라고 불렸도 될까요?
네, 뭐 아직 작가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 다문화 그림책 보는 순간 예, 이제까지 네. 이런 책이 왜 없었을까 싶을 만큼 꼭 필요했던 책입니다. 어떻게 네. 기획하시게 됐습니까?
몇 년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특집 기획 기사가 한 5번 정도 연재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 기사들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또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뭐 아주 먼 나라로 낯선 나라에 그 결혼을 해서 왔지만 말도 안 통하고 또 풍습이나 문화도 너무 다른데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 배워서 말을 못하고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말을 못하니까 가족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쌓이고 가정이 화목하기가 어려운데 또 아이까지 낳으면 엄마가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한테도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도 말을 잘 못 배우니까
네.
생각은 말로 하는 건데
그렇죠.
생각을 또 많이 못하고 그러면 또 아이들도 말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또 공부하는 것도 뒤처지게 되고 이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또 엄마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런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다문화 그림책 시리즈의 그림도 의미가 깊다면서요. 어떤 분들이 그렸습니까?
네, 그림책이 중국 옛 이야기 그림책, 베트남 옛 이야기 그림책, 필리핀 옛 이야기 그림책인데 중국 옛 이야기는 중국 분이, 또 필리핀은 필리핀 분이, 베트남 그림책은 베트남 분이 그렸거든요. 중국 그림책은 리강 선생님이 그리셨는데 중국에서 나고 태어나고 자라시고 우리랑 같은 동포여서 한국에 와서 활동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었고, 베트남 화가랑 필리핀 화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그 우리나라의 예술대학이 있는데 그게 네. 유학 와 계셨어요. 시각 디자인과에. 그분들을 그 학교 애니메이션과 교수 박재동 교수님이 소개해 주셔서 그림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예. 이야기는 어떻게 모았었나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림책의 이야기를 옮긴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각 나라에 있는 옛날 이야기인데
예.
아무래도 옛날 이야기면 그 나라 사람들은 되게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결혼 이민 오신 그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하고 또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들 만나서 이야기를 일단 듣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야기, 각 나라별 이야기, 옛 이야기 검색도 하고, 또 그림책에 그림 그리기로 하신 분이나 또 네. 번역을 해주기로 하신 분들이 본국으로 가서 옛날 이야기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번역돼서 소개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 책에서도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별로 한 100편씩 넘게 이야기를 모았어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다시 50편씩 추리고, 또 이야기가 완성도가 있는 것, 좀 또 그 나라에 널리 알려지고 좋은 이야기들로 한 10편씩 모았어요. 네. 골라내서 네. 네, 그걸 다시 한국말로 이야기를 쓰고, 그중에서 그림책으로 만들기 좋은 이야기를 각 나라별로 한 편씩 뽑아서 그림책용 글로 다시 썼어요. 그래서
네.
한국으로 이야기를 완성한 다음에 그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분이 각각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번역해서 그림책에 같이 실었어요.
네. 애초 기획은 10권인데 현재 3권만 나왔다고요? 왜 그런가요?
원래는 결혼 이민을 많이 와 있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나라 순서대로?
네, 나라 네. 순서대로 하기로 해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제 1, 2, 3등이어서
예.
이렇게 먼저 세 권을 했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책을 만들었던 출판사가 그림책을 만든 지 한 1년 만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문을 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더 계속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권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됐어요.
네, 기획에서 3권 출간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을 텐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책을 계속 내고 싶어서 제가 그 이 기획을 나머지 7권까지 계속 맡아서, 그러니까 내줄 수 있는 출판사들을 찾아다녔거든요.
네.
어린이 책 만드는 큰 출판사들 몇 곳에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몇 년 동안 출판계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책이 많이 안 팔려서.
네.
근데 그림책은 다른 책보다 책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다문화 그림책은 다른 그림책보다 아무래도 사는 사람이 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아무래도 책을 내고 나서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 그래서 내주겠다고 하는 데가 잘 없어가지고 한 5년 정도 세 권을 한 90%쯤 완성은 했는데 못 내고 있다가 올해 담비 출판사에서 내보자고 해서 이곳에서 내게 됐어요.
그 책들이 그 출신국에 수출하는 방향 잡으면 시장이 아마 클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한국에 대한
네.
관심도 많으니까요.
아, 네.
예, 이 책을 본 결혼 이주 가정의 반응은 어떤가요?
책이 나온 지가 이제 한 달도 채안 돼서 반응을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몇 분이 얘기해 주신 거는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는 고향 나라 말 보기도 어렵고 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고 기쁘다고 하시고 또 아이들한테 엄마 나라의 느낌 그런 말이나 이야기 또 그림에서 그 나라의 풍경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되게 도움이 된다고 그런
네,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네.
저희 아이들에게 네팔로 그림책을 번역해서 들려주거든요.
아,
그
네.
지금 말씀하신 반영이 합니다. 애들 이해도 하고 엄마 아빠를.
아, 네.
자, 저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이번 시리즈를 기획하시면서 가장
네.
마음을 끈 이야기 하나 해주시죠.
네, 뭐, 너무 그, 여러 나라의 좋은 이야기, 재미나고 신기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 한 권씩만 소개하기가 참 아쉬웠는데, 저는 그, 제가 중국 이야기 써서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았는데, 마량과 신비한 붓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보통 옛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힘든 일을 많이 겪고 나서 그 보물을 얻게 되고 또그 보물을 얻은 뒤에 그 시련을 잘 이겨낸 보답으로 그 보물을 얻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 부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마량은 고생도 많이 하고 그걸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내고 또 보물을 얻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신비한 붓이 무엇이든지 그리기만 하면 살아나는 그림이 살아나게 되는 붓이거든요. 그래서 뭐 돈나무를 그려달라고 하는 황제를 만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귀한 보물을 얻었는데 마냥 삶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지 않고 그냥 이웃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그려주고 자기는 그냥 자기가 원래 좋아하던 그림 그리는 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이 뭘까?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물을 얻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기가 좀그 어려우시면 도서관에 가셔서 이런 책을 사달라고 하시면 도서관에서 사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엄마 나라 말과 한국말 다 잘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엄마 나라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피부색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문화를 좀 우리가 포용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문화 그림체 시리즈를 기획하고 퍼낸 한겨레신문사 신정숙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향통신원 이주민들이 떠난 고향의 뉴스를 해당 지역 통신원들이 직접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뉴스입니다. 박안나 씨, 반갑습니다.
네, 아슬람 알레이쿰, 반갑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슬픈 일이 생겼다고요?
네, 우즈베키스탄 1대 대통령인 이슬람 카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9월 2일 향년 78세로 소고했습니다.
그때 안나 씨가 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9월 3일부터 5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선폐했고 이 기간 동안 세계 각국 정상들은 고인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자국에서 어떤 태도로 반가받았나요?
이슬람 카림 대통령은 한마디로 국민의 아버지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늦었지만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 텐데요.
네,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12월 4일로 합의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캠페인이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끝으로 잠시 우즈베키스탄 상류층의 관심사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우즈베키스탄 상류층의 관심을 한눈에 끄는 곳은 바로 한국의 벽지입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무늬를 자랑하는 한국산 벽지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우즈베키스탄 벽지 시장 규모는 2760만 달러, 환화로 310억 원 정도니 그 인기를 실감하시겠죠?
우즈베키스탄의 벽지는 인기가 없나 보죠?
현재 벽지를 생산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은 전이랑 수입에 이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중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화려한 한국 벽지가 인기 상승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웨드의 법률 상담. 만프통신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법률 상담합니다. 박미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 때인 것 같아요. 지진 때문에 특별한 피해는 없었죠?
아, 네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정신적으로는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요.
큰일 없이 모든 분들이 무탈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어떤 사례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수베디 씨는 혹시 그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바로 질문을 좀 당황스럽지만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헌법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가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네. 우리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헌법에서 네. 대한민국 영토 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보니까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휴전선 이북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은 그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은 북한 국민이고 남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데 이건 또 현실과는 다르고.
네네, 좀 복잡하시죠.
예,
예, 이게 어려운 질문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베디님께서 답을 매우 잘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뭐 헌법 전공하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헌법의 영토조항,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토조항에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 주권이 원칙적으로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돌아왔는데요.
네.
이제 오늘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 사례는 이겁니다. 북한을 탈출한 아동이 중국을 거쳐서 영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제 아동은 부모님과 헤어져서 홀로 영국 땅에 가서 단지 약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영국 내무성에서 이 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았고 탈북 아동은 이제 영국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난민 자격은 우리가 저변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떠나온 나라에서 밖에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탈북 아동이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 정치적으로 탄압이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이는데요.
예. 네. 말씀하신 바처럼 이 영국의 이민 난민 1심 법원에서는 이 아동이 북한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탈북 네.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다시 뭐 돌아가거나 아니면 잡혀가거나 하면 이제 뭐 수용소에 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한국에서 이 아동을 받아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내무성이 이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결과가 뒤집어졌죠. 난민 인정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까?
저희가 오늘 서두에서 나눈 그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적 이 결국은 이 탈북 아동 난민 인정에 발목을 잡게 된 셈인데요. 즉 이제 이 탈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법조항에 의해서
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미등록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추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체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도 판결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탈북 아동은 영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한국에 온다 해도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적응하고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아동은 그 재판 당시까지도 영국의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에서 정상적인 교육도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 그래서 만약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당장 이제 생활에 큰 변화 없이 영국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영국의 이주민 보호 시스템이 굉장히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난민을 인정 안 받아도 거주하기는 어려움 없는 것 같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건데요.
네,
현실과 법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이런 사건들도 발생하군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미애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완연한 가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만프통신 접습니다. 다음 주까지 행복하세요.